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초점은 외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장관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함께 외교가 실패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인용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확정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내일 개막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가 내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87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집권 전반기 5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5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분야별 토론과 심의 의결, 개정안 처리 등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 발표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치국원과 상무위원들이 새로 임명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추계 예대제 첫날을 맞아 총리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으며 실제로 참배는 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곳이지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중북부 라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우다 페랏 시리아 민주군 라카 작전 사령관은 현재 IS와의 교전은 끝났지만 지뢰 제거와 숨어 있는 무장 세력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탈환은 시리아 민주군을 주축으로 한 동맹군이 라카로 진격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S는 지난 2014년 라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이곳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여러 곳에서 공격을 자행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방경찰국에서 오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테러와 총격으로 적어도 33명이 숨지고 16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이번 공격이 아프간 동부 팍티아주 가데지시에 있는 경찰본부의 훈련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중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감인도 포함됐으며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적어도 5명의 범인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아프간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경찰국장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어제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주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라크군 정예부대 소속 탱크와 장갑차 등은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안 돼 키르쿠크 자치정부 본부를 점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번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키르쿠크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단체에 따르면 밤사이 계속된 교전에서 군인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측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을 각각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최근 실시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반발해 이번 공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라크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의 키르쿠크 지역 운항을 금지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판매를 막는 등 고립화 작업을 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잭 리드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군사 옵션 대신 관련국들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합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 아닌 연례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하면서 미 의회가 합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핵 폐기와 엄격한 검증을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정 불인정에는 북한에도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 사무차장은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 핵합의의 엄격한 이행,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implications to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certainly will be on the table. There will be request for much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고 검증에 있어서도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이 북한의 일부 핵시설에 국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핵합의 이행을 엄격히 감시하고 IAEA의 사찰 내용을 자세히 보고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강력한 사찰, 신뢰할 만한 검증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 move to negotiations, it's going to have to accept and be willing to compromise on this issue of access to military.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면 군사 시설도 사찰 대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1990년대 초반에는 영변 핵시설 일부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2000년대 후반에도 핵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6자회담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엄격한 검증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e makes very clear that Trump administration in any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ould expec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한 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억제와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 핵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아인혼 전 특보는 당시 이란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확보했고 원심불리기도 많이 만든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은 2009년부터 유럽은 2003년부터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다 2015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제재로 계속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I의 트로이 스탱거런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at we've now done is basically demonstrate the point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trying to make, which is that reaching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ctually doesn't lead to benefits. So I think that's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고 지금까지 북한이 입증하려고 노력한 대로 미국과 합의를 맺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스탠거런 국장은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노력에 동참하길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한 양국 군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국회에서 미한 동맹 관계를 기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백악관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공개를 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인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이 포함된 이번 순방은 북핵 문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취임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 옵션 검토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당연히 북핵 문제 대처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공조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겠군요.
네. 이 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각국이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죠. 이 중국은 이른바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미국은 미한 연합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 미국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과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경우 대화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화로의 국면 전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달 15일이었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 8월에 북한이 3주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까지도 추가 도발을 자제한다면 미북 간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간 중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정상들 간 논의는 대북 추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아무래도 중국 방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전략의 성공 여부가 이 중국에 달려 있고요. 무엇보다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보도가 관심을 끄는데요. 이 잡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면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중 정상 간 빅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서 북한의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트럼프 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빅딜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핵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잭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보다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군사 옵션 대신 관련국들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드 상원의원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First of all, North Korea is an oppressive regime with a deplorable human rights record.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리드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억압적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자국민을 세뇌시키는 내부 선전 선동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교육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북한의 이 같은 거짓 선전에 보다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do a better job of countering that false propaganda. And we need to remind the world about the crime.
아울러 북한 정권이 매일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전 세계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는 모든 외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력 충돌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면에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따라서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다자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3자와 4자 또는 5자 회담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working with some combination of multi-party talks. Three-party talks, four-party talks, five-party talks.
리드 의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선 일본, 한국과 논의를 시작한 뒤 대화 상대를 러시아와 중국으로 확대하거나 러시아, 중국과의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등의 수순을 통해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동맹국 그리고 주요 국가들과의 고위급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국 대사가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적 협상에 있어 상당한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혼돈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aving confused the situation in Iran and with respect to Iran, I think we're injecting more confusion.
이번 결정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비트는 것이고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이 성공적인 합의를 타결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데 불확실성을 높인 결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치고 있다며 특히 북한 정권 교체는 관심이 없다는 미국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드 의원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고위 외교 관계자들과 군 사령관들을 면담하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한 연합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 아닌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6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에 항모 타격단 작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국 영해 안에서 한국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 해역에서 자주 훈련해 왔으며 이번 훈련은 지난 70년 넘게 이어진 미군의 정례적 활동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영내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종국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라며 모든 유관 각국이 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미한 해군 함정 40여 척이 투입됩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등 핵심 자산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행사에 전시됐습니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어 공약 이행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F-22 랩터 전투기가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던 전투기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다시 하강하며 순식간에 눈앞을 지나갑니다. 서울공항 야외 전시장에서 지켜보던 한국과 외신 기자들 뿐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 공군 조종사들도 세계 최강 전투기의 위용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미군이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 야외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2017, 이른바 서울 아덱스 2017에 사상 최대 핵심 자산을 보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과거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강의 비대칭 우위전력이라며 소개했던 10여 개 첨단 무기체계 가운데 4개가 행사에 전시된 겁니다. 미국 알라스카주 기지에서 날아온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2대, 유타주 기지에서 참가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 최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허크, 대잠 초계기 가운데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P-8 포세이돈. 이 가운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전시뿐 아니라 행사 기간 중 직접 15분에서 20분간 거의 매일 시범 비행을 합니다. 개막에 앞서 16일 언론 앞에서 시범 비행을 한 F-22 전투기 조종사 댄 디키슨 소령은 기자들에게 F-22의 놀라운 능력을 전시회에서 보여주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F-22 Raptor is the United States Air Force's premier combat fighter. It's primarily an air-to-air fighter.
디키슨 소령은 11개월 전 이미 전시회 참가 일정이 잡혔다며 F-22는 미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F-22는 적의 탄탄한 방공망을 쉽게 뚫고 언제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미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으로 해외에 판매하지 않은 채 미군만이 187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0대를 도입할 미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미 전략폭격기 B-1B가 행사 기간 중에 저공 비행을 하며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전시회 관계자는 B-1B 폭격기가 착륙하지 않은 채 5분 정도 비행한 뒤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은 이번 전시회에 최신 수송기 C-130 허큘리스 등 총 8종의 항공기 10대를 보냈습니다. 주한 미 7공군 공보실장인 미첼 하워드 중령은 이날 미군의 여러 핵심 전력이 대거 전시되는 의미를 묻는 VOA 질문에 한국과의 관계 증진과 군대 간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see this as a venue really to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이번 전시의 공동 책임을 맡은 윤영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문은 미군의 이런 핵심 자산 전개와 한국의 첨단무기 전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북한 정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자산 또 B1B 이런 것들이 와서 참여한다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저쪽에서 우리를 분석하고 어떤 그 규모로 이루어진가를 보면서 아마 스스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이번 아덱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서울 아덱스 전시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3개 나라에서 400억의 업체가 참가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군 종합전시회를 열리며 항공기와 지상 방산 제품을 합해 총 60종 72대가 전시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United States Air Force's F-22 Raptor. 이렇게 미군이 자랑하는 핵심 전력 자산들이 한국에 전개되는 건 동맹인 한국에 대한 확실한 방어 공약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자 북한에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게 이곳 한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17 아덱스가 열리고 있는 서울공항에서 VOA 뉴스 김용건입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잭 키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이 밝혔습니다. 이 사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키언 장군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선제 공격에 앞서 해상 봉쇄를 통한 경제 압박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도 군사 옵션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키언 장군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선제 타격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it really would be a last option. And that would assume then that
선제 타격은 경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질 마지막 옵션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췄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 봉쇄를 통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북한의 ICBM을 타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무기 로켓, 미사일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를 향한 군사작전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이런 군사작전은 전면전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공격할 방법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해상 봉쇄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작전입니까?
A naval blockade is an option that's available and it would just shut off.
해상 봉쇄로 거래를 전면 차단해 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방법입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측근들이 지도자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직접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 역시 북한 지도자를 직접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을 좀 더 책임감 있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다른 공산당 지도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과 동맹국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It's a realistic option because what President Trump is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인을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선제 타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전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옵션을 당연히 원치 않으며 한국 전쟁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지휘관들은 이 군사 작전이 주한미군과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미국인을 위협하며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겨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도 막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Secretary Tillerson has said is that he is prepared to go into negotiations with.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멈추고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의 조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 행정부의 정책이자 목표는 핵무기 없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싣는 등 테러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일부 인사들은 소위 쌍중단,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United States will not permit North Korea to drive a wedge between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군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이며 군사훈련은 이런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거절했습니다.
한국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을 비롯해 미국의 전술 핵제 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we would not like to see more nuclear proliferation, and that's why we want to denuclearize the North. But we also
미국은 핵 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이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동안은 이를 말리려고 할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술핵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포병용이 아닙니다. 모두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술핵 폭탄은 전투기 등에 싣는 겁니다. 이 무기는 김정은의 로켓과 미사일, 핵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한국인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That's true. Yes, I think it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y are a sovereign state.
맞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고 국가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자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한 동맹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No, no, not no. We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is firm, and there will not be any separation from that.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이를 갈라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부터 이런 헌신을 약속했고 한 번도 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 행정부가 북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전임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developed a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ich by definition
협상을 통해 북한 ICBM과 핵무기 소형화를 막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하나의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군사 옵션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미국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설득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는 두 번째 정책은 외교 옵션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또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자국 은행들과 북한 간 거래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로 정책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엔 제재 수위도 훨씬 높아졌는데요.
Was to go to the United Nations and get the United Nations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정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두 차례 채택됐고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모두 이를 지지했으며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매우 다릅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한국을 북한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understand people's concern. But this is a sovereignty issue.
그런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의 주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않았고 이는 한국이 원한 겁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을 다시 미국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드의 우려를 표명하며 배치를 늦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장관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문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북한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와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적 발언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 혹은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We're not depending on those critics to tell us.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 이런 평론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낼 능력이 있는 정보기관에 의존합니다. 평론가들은 모두 개인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현재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정보기관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He's similar to ruthless dictators we've seen throughout history.
그는 과거에 봐왔던 무자비한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자국민을 억압하고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굶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억압적인 지도자이고 매우 끔찍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정권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퀴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련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합니다. 일정과 의제 미리 한번 보겠고요.
예.
미국 정부가 여당 압승으로 끝난 베네수엘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비판한 소식, 또 갈등 관계에 있는 걸로 알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 앞서 뉴스에서 간략하게 좀 전응을 했는데요. 좀 자세히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는 일정을 어제 백악관에 공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에 이 나토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유럽과 중동을 찾은 적은 있고요. 아시아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를 가는데 어떤 네. 이슈들이 주요 의제가 될까요?
네, 북한 핵 문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이 아시아 지도자들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에 공조를 다지는 게 중심 의제라고 백악관이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 밖에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가중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3일부터 14일이니까 열흘 남짓 긴 일정인데
네.
자,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어딘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다음 달 3일 워싱턴을 출발해서요. 이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를 먼저 방문합니다.
예.
여기서 지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 일본군 공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된 진주만의 애리조나함 기념관을 방문하고요. 여기서 현재 시각으로 5일 일본 도쿄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서대로 찾게 되는데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가장 동쪽에 있는 일본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순방 일정이 진행됩니다.
예.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가장 먼저 찾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일본의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에서는 현지 주둔 미군과 자위대 장병들을 함께 만날 예정이고요.
예.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이 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의 확고한 유대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두 정상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노가미 부장관은 납북 일본인 문제를 두 나라 정상에 다루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 일정을 끝내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뒤에 한국으로 향하는데요. 7일 서울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게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인데요.
예.
연설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양국 간의 오랜 동맹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을 방문할 때 이 북한과 맞대고 있는 지역이죠.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기로 했다가요. 안전 문제 등으로 취소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어제 기자들한테 뭐 한번 일정을 보자라면서 뭐 여전히 판문점 방문을 고려하는 중임을 밝혔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요. 한국을 방문한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 DMZ, 비무장지대를 찾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지금이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기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를 논의합니까?
네, 북핵 공조가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라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없는데요. 무역 현안을 놓고서는 양측이 어려운 대화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두 나라 간 자유무역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은 현행 규정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 방문 이후에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8일 중국 베이징에 가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하고 다양한 경제 문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최고 의제로 꼽히고요.
예.
또 그동안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APEC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함께 나서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연설을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11일 쩐 다이꽝 베트남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요. 또 12일 필리핀 마닐라로 가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합니다.
예.
이어서 13일에는 미 아세안 회의 4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지방정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요, 자유와 공정성이 결여된 어제 베네수엘라 선거를 비판한다고 밝히고요.
예.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폭적인 제재와 압박도 예고했는데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든 경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성명을 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이 위협과 조작, 투표 방해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면서 선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23개 주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지난 일요일 15일 실시됐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통합사회주의당 후보가 17개 주에서 당선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야당인 국민연합회의는 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는데요. 투표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집권당이 절반 이상 지역에서 패할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개표 결과 전체 유효 투표의 54%를 얻었고요.
예.
이를 통해서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석권한 겁니다.
선거 결과를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와 또 실제 득표율 또 당선자 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선거를 이 조작이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예.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사전 공지 없이 선거일 직전에 투표 장소를 바꾸고 야당 우세 지역에는 투표 시설 공급을 제한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행한 구체적인 투표 조작과 불공정 사례들을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포브스지는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23석 가운데 14석에서 17석을 차지해서 승리할 걸로 내다봤다고 적었는데요.
예.
이 선거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독재 논란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퇴진 요구를 받아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요, 지난 7월 일방적인 선거로 출범시킨 재헌의회를 통해서 기존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요.
예.
재헌의회 구성 직후에 미국이 마두로 측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오찬을 겸한 회동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회동이 끝난 뒤에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요, 먼저 자신과 맥코넬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맥코넬 대표가 자신이 정치하기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맥코넬 대표는 언론의 설명과는 다르게 자신과 대통령이 미국을 전진시키기 위한 현안들에 있어서 완전하게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 사이의 불편한 관계들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또 양측에서 트위터로 서로를 공격하는 말도 오갔고
네.
건강보험 대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대립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두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 법안은 표결해서 부결됐고요. 두 번째 법안은 아예 표결도 해보지 못하고 사장됐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맥코널 대표가 지난 7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강한 어조로 그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회동은 나름 두 사람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공화당 상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뭐 하원 쪽도 그렇지만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협력해야 될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세제 개혁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이민 개혁과 중간 선거도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코넬 대표와 협력하는 모습을 전에 보이기는 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코넬 대표가 지지하는 루서 스트레인지 현역 상원의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스트레인지 의원은 경선에서 졌습니다.
예. 이제 중간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연방의회에서 물론 지금도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다수를 유지를 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맥코넬 대표가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엇보다 자신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 18도, 남포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8도,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8도고요. 개성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심포, 원산, 장전 등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9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3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초점은 외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장관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함께 외교가 실패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인용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방경찰국에서 오늘 발생한 이슬람 테러 자살폭탄 테러와 총격으로 적어도 6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이번 공격이 아프간 동부 팍티아주 가데즈시에 있는 경찰본부의 훈련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지역 경찰국장을 포함한 경찰관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또 적어도 2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적어도 5명의 범인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어제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유전지대인 키루쿠크 주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라크군 정예부대 소속 탱크와 장갑차 등은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안 돼 키루쿠크 자치정부 본부를 점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번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키르쿠크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단체에 따르면 밤사이 계속된 교전에서 군인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측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을 각각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최근 실시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반발해 이번 공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라크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의 키르쿠크 지역 운항을 금지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판매를 막는 등 고립화 작업을 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중북부 라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우다 페랏 시리아 민주군 라카 작전사령관은 현재 IS와의 교전은 끝났지만 지뢰 제거와 숨어있는 무장 세력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탈환은 시리아 민주군을 주축으로 한 동맹군이 라카로 진격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S는 지난 2014년 라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이곳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 여러 곳에서 공격을 자행해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축의 예대제 첫날을 맞아 총리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으며 실제로 참배는 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침략전제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곳이지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확정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내일 개막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가 내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87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을 포함한 46명의 원로가 참석한다고 관영매체인 CCTV가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집권 전반기 5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5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분야별 토론과 심의 의결, 개정안 처리 등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 발표됩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